네, 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오늘 요즘 굉장히 핫한 분을 모셨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성상현 부부장님, 저희 벨리 AI에서 레오성이라는 닉네임으로 블로그도 쓰시고 여러 가지 요즘 또 매크로인사이트 대회에도 정말 좋은 분석도 올려주고 계셔서 인연이 돼서 또 모시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도 오늘 뭐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월가제님의 또 의견도 좀 들어보고 공부를 해보려고 또 오늘도 왔고요. 저는 올해 갑자기 제 뷰가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미국 경제가 저는 울퉁불퉁하지만 우상향할 거라는 게 작년 초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대한 생각도 비슷합니다. 근데 그 변동성은 그 울퉁불퉁이라는 그 변동성 있잖아요. 좀더 자주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선거를 또 앞두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네. 증시로 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거든요.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쉽게 쉽게 할수 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긴축을 해서 디플레이션으로 만들 생각보다는 현재의 이 막대한 뭐 부채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부채를 녹여간다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꾸준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녹여가는 시점에서 저는 올해가 매우 매우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마 그 포인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뭐 1, 2년의 투자 수익률은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선거를 둘러싼 그런 정치적인 레토릭들이 또 어떻게 흘러가느냐, 또 누가 이기느냐,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다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제목이 지금 과거의 지도로는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건데, 또 과거 사이클들과 또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기대가 됩니다, 오늘.
과거에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금리를 올려서 그 인플레이션을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의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우리가 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채뿐만이 아니라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높냐 낮냐도 따지는데 그 부채 비율마저도 GDP 대비해서 한120%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1940년대 이후로 가장 높은 시기고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식으로 연준에게 모든 걸 맡길 것이냐?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연준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연준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GDP를 키워서 이 부채의 비율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1940년도에 이 미국 정부가 지금이랑 비슷했던 이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때와 지금이나 분명히 상황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만 이런 상황을 해결했던 유일한 해였고 어떤 식으로 했느냐가 미국이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방법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절대값은 줄이기 힘들지만 어쨌든 성장을 통해서 비율을 조절하겠다.
현대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누군가는 계속 부채를 일으켜야 돼요. 가계가 일으키든지, 기업이 일으키든지, 국가가 일으키든지, 세 주체가 모두가 부채를 일으키지 않으면 지금의 이 화폐 시스템이나 신용 시스템 붕괴합니다. 퍼블릭과 뭐 프라이빗 이거를 전체를 놓고 그 미국 부채 규모를 더 보면 부채가 실질적으로 감소했을 때는 대공황 시기와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그 감소했던 적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보시냐고 하면 정부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고통스러운 게 수축보다는 인플레이션을 훨씬 더 선호했다라는 거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찌됐건 간에 미국 정부의 부채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 민간의 부채, 코로나 때에 대비해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가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부채 규모는 당연히 늘었겠죠. 근데 이제 그 GDP 성장 대비해서 그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늘지 않고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GDP가 올라가는 거가 결국은 통화량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 계속 일으켜줘야 되는데 이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였냐? 2008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계속 일으켰다고 하는 거죠. 지금 2025년까지 놓고 보면 정부가 계속 일으켰지만 지금의 이 미국의 GDP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산업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올라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거의 비례해서 엄청 있었던 건 아닐 듯.
이게 2000년부터 미국과 중국과 유럽이 전 세계 GDP에서 이 국가들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율인데요. 2000년 초반에만 해도 미국이 30%였어요. 그런데 현재 2025년, 4년 정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6%입니다. 물론 GDP는 늘었잖아요, 미국 자체도. 그런데 그전 세계에 차지하고 있는 GDP 비율 자체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보면 21%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한 17%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중국이 계속
네,
계속
중국 같은
그러니까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가계, 기업, 뭐 개인 누군가는 계속 부채를 일으켜야지 성장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미국 전체 GDP 규모와 미국의 성장 동력이라는 게 계속 우상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향을 하는 거와 다음 2위, 3위와 뭐 따라오는 나라와의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얼마만큼의 그 민간의 혁신 사이클과 이 국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산업 사이클이 올라오고 있는지에 대한 그 문제인데, 미국이 유럽을 보고 있으면 지금 한 20년 지났잖아요. 그렇게 위협적이다 생각을 안할것 같아요. 산업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매번 이렇게 혁신 사이클로 돌지 않았다고 하는 건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3.6%밖에 차지 안 하고 있던 나라가 결국은 지금 뭐 거의 16%까지 올라왔고, 향후 10년 안에는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미국 스스로는 깨우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미국은 2008년도부터 당시에 나왔던 게 리쇼어링이라는 개념이었어요.
네.
그동안은 모든 걸다 외주를 주고 있던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스스로 해보자라는 거를 추진을 했지만 쉽게 작동을 안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때
네.
이동이
굉장히 좋은
불가능하고 무역이
환경이
모든 게다 단절돼버렸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생필품마저도 들어오기 쉽지 않았던 거고,
네, 마스크 같은 부분에서 이제 대란이
네,
일어나고.
대란이
네.
일어났고, 당시에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높았습니다. 신차를 미국 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미국은 그때 당시에 해결 방법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쫙 풀어버렸죠. 그걸 개인들의 지갑에 꽂아주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가장 단기간에 해결했습니다. 미국은 이때 다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겪었던 게 앞으로는 또 느낄 수 있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단절이 됐지만, 그동안 쉽게 쉽게 공급을 해올 수 있었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뭐 의지에 의해서 끊겨버린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의 누릴 수 있는 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생필품도 생필품이지만 어떤 산업을 만들 때나 전쟁을 할 때나 자체적인 뭐 제조 능력이 없다고 하면 이 산업패권은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게 저는 바이든 정부 때 나왔던 게 칩스법이라고 하는 걸로 보고 있고, 이 칩스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이제 산업을 우리가 키워야겠다, 집중적으로. 무엇을 키워야 될지는 우리가 찍어줄게. 당시 그래서 과학기술이나 뭐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정부 스스로가 이거를 키워나가겠다라고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2020년부터 코로나를 보고 난 이후로 사실 바이든 정부 때부터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미 시작이 됐고, 트럼프는 이제 그걸 오피셜하게 더 말을 하면서 부스팅해서 나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 그 시기, 코비드 이후 시기에 또 중국이 굉장히 스스로 이제 조금 소강대국이 되겠다는 어떤 부분을 이전엔 좀 숨기고 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드러내게 되면서 그런 부분도 좀 맞물렸지 않나 싶은데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칩스법을 보면서 지금 정부가 주도를 해서 무언가를 살리지 않으면 현재의 산업 기반을 잃을 수가 있고, 앞으로 중국과의 그 격차는 점점 더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중국이 이 산업 패권을 더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80년도에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수준만큼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최대 수입국이었고, 그때 미국이 이제 어떻게 했던 방법이 이 수출 국가인 일본의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수출 국가를 리밸런싱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당시에 미국이 힘이 제일 셌고 최대 수입국이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랑 뭐 중국, 대만 이런 나라들이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만약에 이번에 일본처럼 미국이 리밸런싱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면 중국이 그동안 했던 그 수출 그 비중들이 어느 다른 국가에는 충분히 갈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핵심이 80년대는 반도체였지만 이번에는 그게 AI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AI를 할수 있는 국가들이 주가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EPS 그로스도 지금 많이 빨리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빨리 선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산업패권과 금융패권이거든요. 금융패권에 대한 위기질도 전 미국은 느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트래핑 딜레마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합니다. 기초통화인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그전 세계가 그 통화를 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풀어줘야 됩니다.
네.
좋다고 풀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자가 발생하는 거.
네.
네.
결국은 수출 많이 하는 국가에게 줄 수밖에 없고, 그런 국가들은 결국은 무역 흑자국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 저는 이 트래핑 딜레마가 언제 워킹을 안 하냐. 무역 흑자를 낸 국가들이 이 돈을 가지고 다시 미국 국가가 정부한 채권으로 이걸 다시 발행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만 하면, 이게 평생 무한대 가능하다고 하면, 미국은 무역 적자를 계속 내도 자본 수지 흑자를 계속 끌어올 수 있다고만 하면,
그렇죠.
그게 그렇게 위협을 안 느낄 것 같아요.
네, 일본은 그렇게 해줌으로써 계속 이제 유지가
네.
됐었는데, 네.
근데 지금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거를 미국은 알고 있었고, 중국뿐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자본 수지 흑자 측면에서 미국은 어찌됐거나 미국 채를 외국인들이 얼마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할 텐데, 이 표를 보면 회색 표가 미국 채를 보유를 하고 있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고, 녹색 선이 달러가 지금 결제되고 있는 비중입니다. 이게 2005년부터 그래프인데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달러를 지금 결제를 안 한다고 하는 거면 이게 기축 통화에 대한 그 부분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줘서 저는 그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자본 수지 적자로 지금 안 들어오는 수준인데 이게 점점 더 밑으로 우하향하면 산업패권뿐만이 아니라 금융패권 쪽에서도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거를 못 누리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리고 요새 뭐 그린란드 문제 때문에 유럽이 또 국채를 팔겠다 이렇게 나오고, 지난번에도 일본도 뭐 약간 미국 국채를 팔겠다는 식으로 약간은 그 무역 협상 때 카드로 쓰고, 그렇게 국채를 가지고 있는 우방국들이 또 그걸 레버리지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아닐까
맞아요. 네.
싶기도
이게
합니다.
왜 말로 이렇게 우리 팔수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위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힘이 약해졌다라는
그렇죠.
의미입니다. 과거 역사에서 결국은 산업패권이 약해지고 금융패권이 약해진 패권 국가들이 다시 이거를 성장 동력으로 일으켜서 할수 있었을까?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뭐 네덜란드도 그랬고, 뭐 영국도 그랬고, 결국은 올라오는 국가는 내려가는 국가는 올라가는 국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도 사실 해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으면 저는 뭐 2020년이든 2010년이든 다 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산업패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AI, 그리고 금융패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 이두 부분이 부상하기 시작을 했고, 산업 동력과 금융패권의 큰 핵심적인 주축을 할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미국이 이거를 잘만 품을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의 사이클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 그럼 규모가 얼마나 크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미미합니다. 근데 뭐 외과진들도 아시겠지만 1970년대 닉슨이 금태환을 그때 폐지시켜버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페트롤 달러 체제가 유지되지 않았으면 그때 당시에 미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강대국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절대 안 되겠죠.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때 당시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미국이 40, 50년 동안 이끌고 올수 있었던 동력이 됐고, 근데 지금은 그 페트롤 달러 체제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현재 미국이 금융 패권의 동력이 원래 지금 없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실물 시장으로 잘만 끌어올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40, 50년은 뻗어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이제 페트로 달러 체제는 70년대 당시 이제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달러가 사용되고 그런 수요를 또 만들어냄으로써 또 공급을 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는데, 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사실 요거를 또한번더 확장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국가의 화폐 파일을 또 뺏어온다. 내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다른 국가의 파일을 뺏을 뿐만 아니라
네.
미국 은행들의 외금까지도 뺏어올 수 있는 그 매우 매우 좀 저는 파괴력이 있는 걸로
그리고
보고 있고,
있는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부터 해서 클래리티 법안, 이런 법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도화 되느냐에 따라서 달러 패권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완전 방향성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쓰고 있는 거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99%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 스테이블 코인 패권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에서 실물 시장으로 끌고 올수 있다고 하고, 만약에 그 비중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아까 전에 그 달러 결제 비중 있잖아요. 그 비중이 뭐 낮은 부분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그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거예요. 1940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부채 비율을 해결을 했을까? 주황색이랑 파란색이 있는데 주황색 선이 뭐냐고 하면 GDP 대비해서 민간 부채 비율입니다. 이게 1920년부터 뭐 2020년대까지의 그래프인데 파란색 선이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1940년도 언제냐면 저 파란색 선 있잖아요. 파란색 선이 제일 우뚝 서 있었을 때. 저때 정부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저때가 보면 100%를 넘어갔을 때였고, 지금 선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한 번도 미국 정치인들이나 미국 정부나 전 세계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긴축을 해서 부채 규모를 줄여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던 정부는 단 하나는 없었습니다. 저 선이 내려왔다고 하는 거면 GDP를 키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어떤 식으로 가능했냐고 하면 부채 비율이 커지는 속도보다 GDP 규모가 커진다고 하면 저 비율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이 GDP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이 정부는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이 부채 비율을 올릴 수 있도록 저는 유도해 나가라 보고 있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야 올려 한다고 올리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결국은 민간은 이건 돈이 되거나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뭔가 확신이 들어야지 이 부채 비율을 올려 나갈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미국 정부가 칩스법에서 모든 걸 보였다고 보였어요. 야, 우리가 1달러 투자할게. 니네가 10달러 끌고 와. 우리 같이 공동 투자를 하자라는 방식으로 이런 칩스법이 나왔고, 앞으로 이런 법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이 투자를 할수 있도록 유도를 시킨다라고 보고 있고, 그 유도를 하지 않으면 지금의 이 미국은 이 정부 부채 비율을 해결을 하기가 매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미국 정부가 부채를 줄인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GDP 대비해서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내는 걸 보면 한 2, 3% 정도가 평균 수준이거든요. 근데 2023년도부터는 거의 한 7%, 6%, 7% 정도를 지금 풀고 있어요.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나 전시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풀다가 지금도 이렇게 풀고 있지만 앞으로가 뭐 다시 평균 수준을 해서 엄청나게 줄어나가는 방식은 아니라고 봐요. 대신 지금까지는 미국 정부 혼자서 이렇게 부채를 계속 푸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민간을 유도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나갈 것이다. 대신 이거는 매우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한 방에 올리면 이거는 갑자기 갑작스러운 버블로 커집니다. 근데 꾸준히 꾸준히 올려나가면 이 부분들은 점점 더 이제 부채 그 GDP 규모가 이걸 좀 희석해 나가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보는 점 하나가 그럼 인플레이션 관점이거든요. AI가 생산성이 나올까 안 나올까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생산성이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GDP라고 하는 자체가 생산성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합이고 그 인플레이션마저도 미국 정부는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 타겟팅 목표 물가치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복리의 효과의 개념인데 1% 포인트만 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감내 가능하다고 하면 이 부분들은 쌓이다 보면 훨씬 더 GDP 규모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단순하게 인플레이션만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성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올라가는 방향을 얘들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게 실패한다고 가면 우리가 1970년대 그런 사이클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생산성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이 돈만 이렇게 막 풀어가지고 가는 방식은 결국은 화폐 인플레이션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결국은 생산성이 초점인데 이제 이번에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워시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에 굉장히 반대해서 과거에 사임했던 이유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연준이 개입해서 유동성을 너무 풀면은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섹터로 가서 이제 뭐 좀비 기업들이 계속 연명한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풀고 있는 그런 유동성도 그런 섹터로 흘러가게 되면은 뭐 사실 미국은 패권을 잃은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AI가 다음 그거일 것 같아서 뭐 칩스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총동원해서 그쪽으로 쏟아붓고 있다.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 맞아요. 이게 장기 사이클을 보는 관점에서 붕괴가 크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1950년에서 60년도, 그러니까 40년에서 60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고 미국은 정부 부채 비율을 줄였습니다. 그 정부 부채 비율을 줄인 데 있어서는 민간의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게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당시에 민간이 만들어냈던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속도로부터 해서 뭐 제트기, 핵무기 그때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정부는 어디 쪽에서 생산성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한 40년에서 50년 사이클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도를 했었고 50년에서 60년 사이클에서는 그 생산성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점선이랑 실선이 있는데 실선이 그거예요. 노동 생산성. 그리고 점선이 GDP 디플레이터라고 해서 실제 GDP분의 명목 GDP를 계산한 건데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지표인데 50년에서 60년 사이에 민간이 그렇게 부채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그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수준으로 유지가 됐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잠재 성장률 자체가 높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연준이 2% 목표 물가치를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잠재 성장률을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보고 있느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 이 정도 물가까지는 우리가 낮춰야 인플레이션이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실증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저는 2%가 뭐 이게 뭐 정답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 세계가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는 AI 자체가 잠재 성장률을 1%포인트라고 더 올려줄 수 있는 산업이라고만 하면 지금의 이 목표 물가치 2%가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 그렇게까지 낮추기 위해서 긴축적으로 가야 되는 걸까라는 관점에서 연준은 그렇게 볼수 있지만 정부는 그렇게 볼수 있지 않다라고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시차의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성은 항상 후행해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생산성이 언제 나오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지금 정부의 생각은 생산성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도 우리는 용인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긴축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 시장을 붕괴시키면 안 된다. 자산시장이 붕괴가 되면 생산성이 뭐고 지금 다 중단이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저도 어쨌든 AI가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여줄 거라는 거 저는 사실 그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계속해서 저는 신경 쓰이는 게 어쨌든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는 연준 주도로 통화정책
맞아요.
위주가 돼서 이제 유동성을 풀다가 코비드 이후에 이렇게 재정정책으로 점점 무게추가 넘어간 이면에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버냉키가 시행했던 양적 완화나 이런 것들이 자산시장을 엄청 뛰어올리면서 양극화가 심해졌고 이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보다는 직접 꽂아줘야 된다. 이런 약간 인식에서 그때 코비드 이후에 바이든 정부는 막 스티뮬러스 체크로 아예 서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지급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메인스트리트의 어떤 정치적 열망을 좀 해주는 식으로 움직였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AI라는 거는 저는 약간 과거의 그런 기술 혁신과는 다르게 이걸 인간을 완전히 자동화하는 축에 있다
맞아요.
보니까 전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생산성이 증가하지만 고용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기업들의 수익성은 되게 좋아지겠지만 고용이 떨어지고 그럼 일반적인 소비가 좀 죽고
맞아요.
그러면 또 이런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서 일반적인 대중은 또 양극화 문제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막 불안정해지고 그럼 사실 재정정책의 그런 큰 파이가 그런 생산성보다는 분배 문제로 또 가야 되지 않나? 거기서 조금 이게 어떻게 풀릴 건지 하는
그거를 못 풀면
네.
결국은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15페이지에 이게 생산성 그래프거든요. 생산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노동의 질적 수준, 노동 대비 자본 수준, 총 요소 생산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 엄청나게 갈아넣는 거 있잖아요. 그 가라앉는 게 결국 노동의 질적 수준 파란색 선이 보여. 그리고 노동 대비 자본에게 자본을 막 투입하는 거. 그래서 생산성이 나오는 거. 그리고 이거 두개 나타나지 않는 혁신 사이클로 도는 거. 과거 닷컴 버블을 가지고 지금 AI 사이클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 AI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본의 기여도가 생산성을 올리는 데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이게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노동의 기여도 있잖아요. 노동 기여도. 이 부분이 둔화되는 게 아까 지금 한스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에요. 결국 사람이 필요 없어집니다. 이게 잘린다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총 요소 생산성, 이 혁신사, 혁신. 이 부분이 확 반등하면서, 와, 이제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싸게 할수 있고. 이게 우리가 그때 98년도에서 99년도에 봤던 사이클 보면, 98년도까지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99년도에 나스닥이 한 80%가 더 올라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이총 요소 생산성, 혁신이라고 하는 게팍 올라오면 사람들이 이제 자산시장에서 버블이 팍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네, PC부터 인터넷까지 해서, 네.
이번을 놓고 보면 저는 비슷한 흐름이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거나 그 다음번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까라는 관점인데 99년에서 2000년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미국이 이거를 했냐고 하면 이거는 어느 레포트나 이런 데서는 거의 안 나오는 건데 저는 이거를 좀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99년도부터 미국이 재정 흑자 기조로 돌렸습니다. 정부 재정 흑자. 정부 재정 흑자로 돌렸다고 하는 거면 결국은 이 사이클 자체에서 이제 더 이상은 자본 투입 투자보다는 돈을 걷어야겠다는 생각을 더 한다고 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달러라는 기축통화는 정부라는 양동이 그리고 민간이라는 양동이 그리고 미국의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해외라는 양동이 세 군데서 달러를 들어오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미국 정부가 계속 재정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 거면 민간이라는 양동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흑자를 내고 받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네.
아니면 다른 나라가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의 다른 나라들이. 근데 흑자 기조로 돌렸다? 정부는 줬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부채를 갚는다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흑자 기조로 돌았다고 한 거면 민간이라는 양동이 또는 해외라는 양동에서 달러를 흡수해 간다는 개념입니다. 가져간다는 개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IMF가 왜 왔냐? 왜 왔을까요? 우리나라가 막 너무 방만하게 경영을 해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미국이 달러를 걷어갔기 때문에 났다고 봅니다. 원래는 그냥 계속해서 단기 조달을 해서 빌려줬는데 갑자기 안 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뻥 터져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문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그 조달할 수 있는 그 자금을 갑자기 돌려주던 걸 갚으라고 하니까 원화로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터졌다고 보고 있고 닷컴 버블 왜 꺼졌냐? 저는 그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기업의 실적이 그때는 사실 없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계속 이쪽으로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투자의 주체가 누구였냐? 정부의 적자가 저는 그 투자의 주체의 핵심이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걷어갔다고 하는 거면 처음에는 가장 약한 해외부터 고리가 터졌고 그 다음은 실적이 없는 기업들 터지면서 닷컴버블이 꺼졌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결국은 양극화를 해결했다라고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입장이에요. 너무 많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정치적인 입장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걷어서 주는 방식으로. 지금부터 약간 내피셜이에요. 근데
네.
정치 칼럼을 많이 보면 이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다. 이거는 일정 부분 뭐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다 보지만 저는 이 방법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냐고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게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원래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자산 두 배, 너 월급 두 배를 올려줄게. 그러면 이 사람은 200억이 되고 이 사람은 200만 원이 됩니다.
아, 그렇죠.
근데 100만 원 받던 사람이 101만 원, 102만 원 이런 거는 간의 기별이 나오는데 200만 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불만이 약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느 수준이 그러면 불만이 없어지는 수준이냐? 그게 명목 성장률 기준으로 7%입니다. 이거는 뭐 실증적인 분석은 아니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7%의 국가가 성장하는 시대에서는
인플레가 있어도
네, 뭐. 일정 부분 양극화를 가져간다. 네. 진짜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두 배씩 가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전 양극화가 쏠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이후에 그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뒤에 미국의 중산층이 사라졌어요, 사실. 모든 자산이 다 자산으로 가버렸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약화되고 있어요. 노동소득으로는 이제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미치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국가의 성장률 자체를 7% 정도로 올리는데 인플레와 실질성장으로 이렇게 올려준다고만 하면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사라진다고 보고 있고 근데 단순하게 다 잘려버리면 이거는 또 말이 달라지는 개념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소득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이게 7% 물가성장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기본소득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그게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것도 약간 그런 방면이 조금 있잖아요. 나중에는 다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로봇이 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본소득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게 좀 재편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 노동소득은 점점 종말로 가고 다들 이제 자본소득과 기본소득 하에
그 방향을
네.
지금의 판을 짜는 사람들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의 이런 양극화는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의 이 모든 개발을 멈춰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의 이 개발을 미국이 멈출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저는 미국은 멈출 네.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압도적인 일이면 멈춘다고 봐요.
네.
근데 다른 나라들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
그쵸.
미국 혼자 네. 멈춘다? 그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명목 성장률을 늘려가지고 니네가 좀 더 잘 살게 해줄게. 그리고
네.
지금 벌고 있는 거 일정 부분 소득으로 보존해줄게 라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벨리
네.
AI를 가입하는 사람들이 우리 장전하게 주식자 된 거를 공부하려고 하는 건 있겠지만
네.
저는 자본소득의 중요성 과거에는 우리가 직장만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시대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투자를 잘 해야 되는데 재테크를 잘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본인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 누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하세님 알려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쪽으로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정말 빠르게 돌아갈 것 같거든요.